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3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생명 살리기 동참합시다. 아마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또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골리앗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왕이면서 장수이죠. 그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얼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커 보이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자꾸만 작아져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 하나가 아니라 수시로 자꾸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골리앗을 잘 다루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눌려서 살아갈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게 무엇인가 엉어리 같은 것이 가슴속에 들어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다루게 되면 그 골리앗은 내 인생에 아주 좋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거장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이렇게 보면요, 키가 큽니다. 2m 60 이상이 됩니다. 3m는 안 되죠. 사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저도 3m가 안 되고 걔도 3m가 안 됩니다. 근데 사실 크기는 큽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은 창날만, 창 전체가 아니라 창의 날만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7kg이 됩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그 무기를 손에 들고 있으니까 일반 병사들과 칼이 부딪힌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베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골리앗의 특징은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오금이 저려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기싸움이죠. 비록 우리가 좀 열세라 할지라도 기가 살아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만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골리앗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길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장애물입니다. 매일매일 골리앗이 소리 지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현대인들은요, 매일 소리 지르는 그 골리앗 앞에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눅이 들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이 두려움과 불안의 나날이죠. 이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골리앗에 의해서 눌려져서 살고 있고 그의 음성을 늘 듣고 있는 우리의 상황.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남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 직면해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부딪히는 골리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과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잠식하고 있는 골리앗의 소리, 그 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자살을 한 뉴스를 아마 여러분 간혹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기를 시도했던 또 성공했던 그런 뉴스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 한강에 가면요, 다리가 3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포대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1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자살을 하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2014년 184건의 자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골리앗 앞에 불안해하고 갈등하다가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요, 자살을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상담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너는 언제 근무하니? 토요일도 나와서 근무를 한다고 그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근무를 한다고 그럽니다.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담을 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너 조심해라고. 어쩌면 너도 그리 될 수 있다고. 받아가지고 가슴속에 담아두지 말고 다 풀어버리라고. 조심하라고. 원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상담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월요일 오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골리앗은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둔다면 평생 눌려서 살아가야 되고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인생은 그 앞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골리앗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멋지게 처리를 해서 없애버리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그대로 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눌리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한 발자국도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다윗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사실 소년 다윗은요, 골리앗과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가 전장터에 나왔던 이유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왔습니다. 형들 도시락 주러 온 겁니다. 도시락을 넘겨주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아버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소년 다윗입니다. 형들도 다윗을 보면서 빨리 집에나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다윗을 무시했지만은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골리앗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 제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상을 깨는 일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 간혹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무슨 말 아닙니까?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은 바위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아주 신비한 세계입니다. 다윗은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전술을 익혀 본 적도 전혀 없는 소년 다윗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때로 형들에게 구박도 받기도 했지만 그가 했던 일은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전쟁을 연습을 해보았겠습니까? 전쟁 때 형들 도시락 가지고 나갔던 소년이었는데요.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여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아무도 예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논리를 뛰어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앉아서 분석만 하고 있었다면 못 싸웠습니다. 그럼 도망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다? 줄자를 같이 한번 재볼 필요 있습니다. 다윗이 입고 있는 갑옷, 어린 갑옷을 입었다 그랬죠. 비늘로 된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뚫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손에 들고 있는 창과 칼, 내 칼을 가지고 부딪히면 내 칼이 반쪽하게 날 것이라는 것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만 하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그 전쟁터에 나가지 못합니다.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그 분석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넘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서 있습니다. 굶어야 되는데 지금 먹고 있습니다.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산술적인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다 거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산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네가 일어나서 나가라고 그럴 때에 그때는 손에 첨단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면은 거기에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쳐도 바위가 깨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베세다 돌격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였죠.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 장장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 그렇게 나가서 13만 5천명과 도보로 싸워서 이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논리를 가지고는 도무지 설명을 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바위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몇 번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몇 번은 일어납니다.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계산을 하고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몇 번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외적인 조건이 승리를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골리앗은 조건으로 보면 그는 절대로 넘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골리앗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나 크고 대단합니다. 완벽한 무기와 무게를 갖추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죠. 그러나 그는 소년 다윗에게 당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승리를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건을 따지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능성, 그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1%의 가능성만 보여도 그 속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말기암 환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골리앗에게는 허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붙어도 그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닫힌 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리 문이 견고하게 닫혀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 때문에 쉽게 겁을 먹고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내 상황을 보면서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초라합니다. 전장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관련된 무기가 하나도 없었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첨단 무기로 무장을 했다면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인물도 떨어지고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신에게 없는 상황을 열심히 나열하면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백도 다 가지고 있고 돈도 다 가지고 있고 인물도 잘났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진짜로 빈털터리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딱 나섰는데요, 다윗이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개를 딱 들고 가슴을 펴고 3m 정도 되는 그 골리앗을 이렇게 쳐다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슴을 좀 피셔야 됩니다. 얼굴도 좀 피고 암에 걸려 있어도 얼굴을 좀 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암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시면 그제서야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 다 됐다 그러면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순간 그냥 가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보면은 우스웠겠지만은 다윗에게는 사실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양을 치던 막대기 하나와 그리고 물맷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초라하죠. 우습죠. 그 골리앗을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쥐어주셨던 것, 그것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장,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던 그 지팡이는요,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양의 똥이 묻어있던 그런 지팡이였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 없는 지팡이였습니다만 그 지팡이 그거 들고 하나님의 명령 받들고 나갔을 때에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 그 애굽을요 그 바로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손에 뭐가 없더라도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당하십시오. 배짱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막대기와 물맷돌, 사실 우리는 저도 물맷돌 사용 잘 못합니다만은 이것 없어도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성전에 올라갈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때에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왜 보여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금과 은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디든지 가도 내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은 너는 그곳에서 살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친근한 이름 이 예수님 이 이름은요 어떤 사람들은 구하려고 해도 찾으려고 해도 그래도 함부로 가질 수 없는 이름입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고는 이 이름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이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부르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름 하나가 이 친근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좀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등감에 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죠.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확고했습니다. 사울은 이 말씀을 할 때 사실 이 말씀을 뭔지 잘 모릅니다.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지만 다윗은 그것 아닙니다. 이전에도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이후로도 함께 계실 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에 나가도 괜찮습니다. 곰과 사자 앞에 나가도 괜찮고 그 연장선상에서 골리앗에게 나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짱을 뜨자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평소에 그의 삶 속에서 알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보면서 시를 썼죠. 그리고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성경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늘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 때문에 양을 치는 그 광야 생활은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직장 생활이 그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직장 생활에서 다윗은 늘 그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때로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암으로 인해서 서울에 가서 4차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집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집사님 당당합니다. 건강해 보이고 10년 동안 일주일에 딱 하루만 쉬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그 모습에 참 제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중간중간 계속 울먹울먹 그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마음속에 목사님 두렵습니다. 간혹 두려움에 갑자기 밀려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쭉 듣다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집사님은 공부하다가 공부가 잘 안되면 뭐 했습니까? 집사님 일을 하다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했습니까?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좀 아프면은 공부가 잘 안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뭘 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럴 때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을 하다가 머리가 아프면은 잠깐 스톱을 놓고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혼자 중얼중얼 뭔가를 읊조립니다.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그들을 위해 오는 말씀은요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히브리어로 외웠던 그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 놀라운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그랬죠.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 말씀에는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읊조립니다. 집사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에 이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읊조리고 있으면요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읊조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작은 소리로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런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삶이 더 힘들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외우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살려줍니다. 여러분 욕을 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잖아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너 왜 그 자리에 낙심하고 있느냐. 어깨 펴라. 고개 들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 지팡이와 막대기 가지고 너 보호해줄게. 일어나라. 자, 그 집사님에게 이 말씀을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사자도 없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곰도 없고 마찬가지로 골리앗도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속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소속. 다윗이 쓰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주의 종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죠. 전부 다 다윗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요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명예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 앞에서도요, 비겁하게 수그리지 않습니다. 어떤 군대 앞에서도 칼을 빼어들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군대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막강한 것입니다. 2009년 8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을 했죠. 특별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을 해서 김정일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두 기자, 그 두 기자를요, 특별기에 태워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영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힘입니다.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것이 소속이 파워죠. 그게 힘이죠.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내가 어느 소속인가를 알면은요, 우리는 고개를 안 숙여도 됩니다. 예의를 갖출 때는 고개를 숙여도 되겠지만은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그분의 소속이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신 백성이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백성이죠. 내가 누구인지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명예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리앗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위기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으로 인해서 영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에 깔려 죽을 것인가? 아니면 골리앗을 눌려서 날마다 불안한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를 이길 것인가? 골리앗은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기회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면 태산 같은 그 골리앗이 흐물흐물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할 때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열망이 그 속에서 솟아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소속이 어디인지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칠 때 바위가 깨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